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 예배를 쉬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나눴던 이 말씀이 조금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나누어서 오늘 좀 상세하게 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본문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분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했는데 도리어 주님께 박대를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자녀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정말 험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이 여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여자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가 간접적이지만 잘 나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또 적절하게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관사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쓸 때는 this word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the word 이렇게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this, the, word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더 워드라는 말만 해도 이 말 그 말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건데 그 앞에다가 또 디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네가 한 바로 이 말 이렇게 주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 간절한 강구를 정말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신 거죠. 바로 그 말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칭찬보다도 참 귀하게 주님이 그 말씀을 이 여자의 고백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것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뭐 당연하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네가 했던 바로 이 말 때문에 네가 했던 이 고백 때문에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신 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도 항상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냐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처럼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했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데 네가 했던 말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져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정을 해주신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했는데 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은 좀 이렇게 문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나갔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이 이미 나갔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럼 언제 나갔을까? 언제 나갔던 것일까? 아마 이 여자가 고백을 할 때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나갔을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여자가 집을 비우고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후로부터는 언제든지 귀신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 보면 이미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서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것을 또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봤고 또 자기 딸이 운전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자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혈루증을 고쳐주신 이후에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수로본 여자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덧 일곱 번째 내러티브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네 가지 내러티브, 두 번째 네 가지 내러티브, 이 여덟 개의 내러티브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자는 딱 두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자 사건에서 혈루증 걸린 여자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광풍 사건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어요. 거라사 광풍 사건에서도 광인이나 거라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는데도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혈루증 여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주님이 귀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네 개의 사건도 가만히 보시면 풍랑 있는 바다를 주님이 걸어오시죠. 그때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내 주십니다. 뒤에 나오는 칠병여 사건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또 자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혈루증 여자와 같은 믿음, 수로보니게 여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왔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면 정결함과 불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정결기를 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손 씻고 밥 먹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저것 뭔가 죄악들을 쭉 열거하셨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건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사람 속에 있는 깨끗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끗해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깨끗해진 상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이 수로분에게 여자가 참된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지금 이 여자가 품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또 주님께 박대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품었던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소망만이 가득 차있는, 그게 바로 이 여자가 품었던 마음이죠. 이게 바로 가장 깨끗한 마음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있는 마음,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있는 마음, 그게 바로 가장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가 처음 사건 이야기할 때 그랬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는 불결한 사람이거든요.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고 새로 피를 집어넣어도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게 이 여자의 운명이었는데 이 여자가 보여주는 행동, 이 여자가 보여주었던 마음, 이 여자의 믿음이 바로 참된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려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여자가 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품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봅시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게 지나친 각색 혹은 소설처럼 본문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단순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거기를 간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가신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달려왔죠. 아무리 먼 길을 달려왔어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간 것보다 더 멀리 간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국경을 넘어서 해외까지 외부까지 두로 지방까지 이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이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너무 유대인 남자들이 많으면 이 여자가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조용히 집안에 들어가서 이 여자가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이 여자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때 여자의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들기다가 두들기는 소리가 안 들리면 돌아가면 안 되는데 얼른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주님께서 집안에서 설교하시다가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여자가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참 이 개, 돼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여자 마음 상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이구 저 왼수 같은 여편네한테 욕을 했더니만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시고 마음 아픈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다른 데를 이렇게 빙빙 돌아보시면서 자녀에게 들떡 주는 게 마땅치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속으로는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죠. 마음 아프지만 그대로 있으라. 딴 데 가지 말고 속상하겠지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어라. 주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겠어요. 참 뭐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머니께서 나가서 죽어라. 밥도 아깝다. 그리고서는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봤더니만 밥상을 딱 차려놓으시고서는 속상해서 밥 안 먹으면 왜 밥은 또 안 먹고 지랄이니 이러고서는 밥 안 먹는 것도 속상한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뭐 자녀한테 줄 떡을 갖다가 그런 이런 개들한테 준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만약에 이 여자가 속상해서 상처받아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면 주님 진작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 이 여자가 상처받고 문 열고 그냥 가버리겠다고 가버렸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전연전연 저거 하는 거를 봐라. 저거 그냥 내버려둬라 이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른 가서 다시 붙잡아오지 않으셨을까? 아니 그냥 가면 어떻게 하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잠깐 조금 더 있어봐. 힘들어도 좀 있어봐.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 길까지 두로까지 오셔서 이 여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박대하시는 거거든요. 정말로 주님의 목적이 이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시고 박대하는 것인가?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찾아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팽개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고 내가 나쁘게 되고 악하게 되는 것을 원하셔서 참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미 다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건 어떤 상황을 만나건 심지어 주님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그런 형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는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잘 붙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또 주님께 소망을 둘 때 때로는 주님조차 나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 같고 주님조차 나를 박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또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단단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